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성화의 좋은 예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갓 결혼한 남녀를 가리켜서 신혼부부라고 부르고 또 첫 결혼 생활을 신혼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혼기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신혼 때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영어로 honeymoon period라는 의미로도 신혼 기간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honeymoon period는 단순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 초기에 부부의 그 우호적 관계, 우호적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스럽고 예뻐만 보이는 감정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마저도 문제가 되거나 실망한 이유가 되지 않을 때라는 뜻으로 신혼기간, honeymoon period라는 말을 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밀월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꿀밀자에 달월자, 그래서 꿀처럼 단 첫 몇 개월의 결혼생활, honeymoon period를 제대로 표현한 단어가 밀월이었습니다. 그 밀월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허니문 피리어드처럼 밀월도 그 신혼 부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쓰이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새로 당선돼서 임직의 그 첫 몇 개월 때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하고요. 또 어떤 회사의 상사가 새로 왔을 때 이제 서로 알아가는 관계, 굉장히 들뜬 그런 분위기도 허니문 피리어드라는 말로 밀월이라고도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또 두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은 지 뒤에 몇 개월 동안 서로 맞춰가는 과정, 그것도 밀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도 함께 지역교회를 이룬 성도들 간의 관계, 목회자를 포함한 장로들과 신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연합하기로 손을 잡았던 그 관계의 초반 기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당히 우호적인 감정이 허물을 덮는 그런 밀월이라는 기간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커뮤니티로 세워져 간다면 교회 바깥 세상에서의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볼 수가 없는 허니문 피리어드 너머의 풍경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런지, 왜 교회는 다른지, 교회라는 커뮤니티는 다른지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빌립보서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남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2장 하반부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동역자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잠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 그 처음부터 이 편지를 읽어가는 중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이 왜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이 증거해온, 설명을 해왔던 성화의 좋은 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두 사람 중에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 두 번째 사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부활절 뒤 다다음 주일날 같이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을 추상적인 개념만이 아닌 실질적인 삶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디모데와 같이 앞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그 성도들의 대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드리고 또 성화에 대해서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는 지상의 다른 어떤 커뮤니티와 달리 성화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기를 목적하는 커뮤니티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사도된 바울이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자신을 관제 또는 전제처럼 다 부어도 아깝거나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증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그러니까 서로의 성화를 위해 자신을 붓는 것을, 자신을 소비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도록 권면을 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지금 함께 지역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헌신하는 삶,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삶, 그러니까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화를 위해 희생하는 삶은 더없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의 그 인간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죄인의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흠없고 순전하며 빛나는 우리의 성화되어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을 또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 내가 정말 성화하고 있구나, 이것을 어디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에서, 교회에 함께 지역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아, 내가 성화하고 있구나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화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늘 본문 디모데에게서, 또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에서는 성화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남은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신약성경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오는 그 예외를 두고 다른 성경 기자의 글에서는 볼 수가 없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참 자주 사용했습니다. 한 5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4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기자는 바울이 아니지요.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바울의 복음 동반자이고요. 복음사역의 동반자고 성경에 어떤 성경 기자가, 신약성경에서 성경 기자가 사도가 아닐 때 항상 그의 배후에 사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배후에는 베드로가 있었죠. 교회 역사에서 그 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배후에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주 안에서라는 그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약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번가량 나오는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그 표현들을 이렇게 찾아서 분석을 해보면 서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세 가지로, 적어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그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마지막 그 문안인사를 하는 로마서 16장에서 이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작별인사를 할 때 암흑의 일가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는 의미로 그 일가의 주 안에 있는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고린도 전서 7장을 보시면은 배우자와 사별을 해서,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별을 해서 숨을 거두어서 홀로가 된 그런 성도가 재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혼할 때 결혼 대상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주 안에서는 그가 크리스찬이다, 주님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표현을 썼던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나,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또는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자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신, 베푸신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보자면, 이런 의미로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 오늘 포인트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등장하는 주 안에서라는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감금이 된 상태였습니다. 바깥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고 자유인의 신분이었던, 그러니까 죄수가 아니었던 자유인이었던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바울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이 전달받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지금 감금된 상태이지만 자기가 처한 그 경황을 가만히 보니까 아마도 조만간 석방이 될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지않아 정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나중에 결국 또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지만 이때는 한번 풀려납니다. 그래서 경황을 따져보면 내가 풀려날 것 같으니까 풀려나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를 내가 친히 방문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빌립보 교회에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먼저 보내고 또 내가 직접 빌립보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드러낸 그 계획에 바울은 각각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그 첫 번째 경우인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된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라는 토를 달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확신을 한다 해도 성도님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은 제 자신이나 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주 안에서 계획하고 주 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뜻을 굳혀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쭙고 묵상하고 판단해 가는 가운데 얼마든지 나의 뜻과 다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때에 와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이 계획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 그의 생각과 그의 목적이 나와 똑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나에게 친아들과 같습니다. 나를 마치 친아버지처럼 대해줍니다. 그렇게 가깝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인간관계이지요. 하지만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장안을 시끄럽게 하는 범죄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모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숨겨져 있었던 범죄 행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처럼 주범과 공범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누구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맞춘 것이고요. 누구의 지시를 마치 친아버지의 뜻처럼 받들었던 그런 범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일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맞춰서 얼마든지 사람을 해치고 사회를 망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위안을 얻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행동을 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디모데와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바울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두 사람이 마음과 행동의 연합을 이루어 가려고 목적을 했다는 것은 그 둘 다 주 안에서 주님과 주님의 뜻을 섬길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들의 연합된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성도 관계에 대한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정적인 표현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아직도 주 밖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아직도 바울의 표현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타락의 어두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일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룬 사람들 중에는 주님 안에 들어왔지만 하지만 그 속에 아직도 주님 밖에 있는 어두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어두운 그 세상의 모습, 세속적인 모습들이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수가 있고요. 언제라도 이 공동체를 주장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화를 시리어스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화,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성화되어가는 인간관계의 모습들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을 목적하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목적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오직 주 안에서 깨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의 관계에서 그 일치되는 주 안에서라고 고백을 한 후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문구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19절을 포함해서 21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밖에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 뒤에는 디모데는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그 1장에서 자신이 감금되어 있는 중에,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갑자기 전도와 교회 사역에 열정을 보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선하고 바른 이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와, 바울이 저렇게 모든 걸 걸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왜 숨어서 살아야 하느냐, 바울이 지금 서지 못하는 자리에 나가서 바울이 못다한 일들을 이어가자라고 긍정적이고 선한 뜻을 가지고 뛰어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뜻으로 복음과 사역에 열정을 보인 사람들은 바울을 경쟁의 대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많이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해요. 거기에 시기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 적어도 바울 정도 아니면 바울보다 더 알려지기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활발하게 사역을 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막 열정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그들은 바울이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성도들 사이에서 잊혀져 갈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아, 이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조명을 받아야지, 내가 존경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법도 같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이건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매듭을 졌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디모데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편지의 이 내용까지 보면. 그런데 그들은, 그러니까 바울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자 자기 목적과 자신의 관심사를 이루려고 수고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럼 무엇을 목적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관심사를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수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서로 마음과 행동을 같이 했던 디모데와 바울,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 다 그들이 수고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은 자기 개인적인 뜻이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방문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방문하겠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바울은 주 안에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할 만큼 조심스럽게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것을 목적한다 이런 마음을 보였고요. 그 마음과 한 마음이 되었다는 디모데도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와 바울이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목적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적과 다른 관심사를 이루려고 했지만 디모데와 바울은 그들이 그러는 가운데 디모데와 바울은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수고를 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12절, 13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그 에스겔서 36장처럼 돌같이 굳어져 죽어버린 그 마음을 드러내고 살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보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로 그가 구했던 자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그가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의로움 없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거룩하다라고 칭해주시면서 너는 이제 나의 사람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너무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는 점을 시간마다 기억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과 같은 모습, 하나님을 향해 주님과 주님의 뜻을 향해 기뻐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를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에서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주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와 바울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성화를 위해서, 자신이 관제와 전제처럼 다 부어질 때까지 간다 해도 그것을 기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바울과 한 마음이었던, 한 목적이었던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신혼의 첫 시기, 미월, 허니문 피리어드라는 것이 신혼 관계에만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마다 미월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함께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인 관계에서 왜 허니문 피리어드가, 미월이 왜 그칩니까? 지속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달콤한 그 허니문 피리어드가 반드시 그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치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예쁜 모습, 서로의 장점들이 크게 확대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눈에 보여도 문제가 되지 않게 했던 그런 첫 감정이 사라집니다. 수그러지죠. 그 첫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내 눈에 들어왔던 그 허물, 내가 어렴풋이 봤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프라블룸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는 감정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요. 그 감정이 가라앉기 때문에 미월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미월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커뮤니티가 되어갈 때 이 점에 대해 새로운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지상의 교회가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불리운다는 이유만으로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교회의 모든 생활을 장악해 나갈 때 그 교회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공동체가 복음 중심적인 커뮤니티가 되어가면서 인간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또 미러를 허니문 피리어드를 그러니까 끝날 때 보이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허물투성이고 실망스러운 인격체라는 사실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완전히 드러내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에 대해 내가 내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위로를 받고 복음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비로소 보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그의 마음 중심에서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스스로 가망 없는 죄인이고 우리의 인격 형편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공의와 순종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절실하게 믿을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현실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나의 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복음의 깃발 아래에서 나 같은 죄인이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나뿐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복음의 깃발 아래에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고 어떤 죄인이 얼마나 의로운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그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깃발 아래에서 우리는 똑같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이라면 죄인 된 우리는 서로에게 허물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에게 실망을 할 일은 아닙니다. 복음 밖에서는 실망이 이해가 돼요. 나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실망했어. 내가 너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복음 밖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 깃발 아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처럼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도들 간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싸우고 핀잔 주고 갈라서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내가 또는 당신이 이처럼 의와 순종에 대해 연약하고 망가진 존재라는 것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의와 순종을 바탕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허물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받아야 하는 그 정죄와 저주의 자리를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 잣대로서 구원을 하신다고 하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가 예배라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성도들의 대화 안에서도 자주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 닭살 돋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대화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것이고 제일 우리의 공통된 바탕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대화의 내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복음의 대화 속에서 기억하면서 우리 허물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죄를 남의 일로 여겼어요. 성도들의 어떤 죄를 남의 일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대화하고 함께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범한 일이 아닌데 그의 죄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사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세요. 바울의 눈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눈물,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그 민족을 향한 모세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 에스겔의 눈물, 에스라, 느헤미야,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까? 다니엘,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까? 자기 백성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대화하면서 말씀입니다. 또 성도들 간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둘째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화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린 서로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자세를 느슨하게 하고 긴장하지 않았던 우리들, 그래서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께 민망합니다. 성화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 함께 도웁시다. 함께 성화의 중요성을 앞세우면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서로에 대한 실망 없습니다. 서로를 단념하는 것도 없습니다. 서로를 버리는 것도 없어요. 오직 주 안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책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가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이걸 용납을 하지 않아요. 자꾸 어둠으로 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이 말씀드리는 제가 먼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고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미월의 기간이 지나고 하니문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수천 명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불렀던 그런 모습처럼 눈에 두드러지고 빛나고 획기적인 일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그 하루하루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의 기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마음의 변화를 돕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기뻐하는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변화이긴 한데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너희로 두 가지 소원을 두고 마음이 주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소원을 둔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그 뒤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의미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에게 끊임없이 드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성화시켜 주시기를 일삼으면서 주변 성도들도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 수 있도록 돕는 성화를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디모데다라고 결론을 지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위한 수고의 연단을 보여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수고를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수고에 대해서 연단을 보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안다라는 의미로 2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 테스트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그냥 도금을 한 것인지 실제로 금인지 속속들이 금인지를 이걸 이제 불에 넣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연단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가 사람을 묘사할 때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것을 증명된 성품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연단이 됐다. 그러니까 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연단이 된다는 건 그가 어떤 일정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의 성품이 이렇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증명된 성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주님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태신앙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연단된 자라고 할 때 그가 단순히 오랫동안 교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인이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있었을 것이죠. 바울 주변에. 또는 그가 사역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어떤 연단된 사람의 모습, 연단된 증명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격체로서 그가 오랫동안 주님 안에서 자기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붙잡고 자신의 성화를 시리어스하게 여기면서 자기 성화뿐만이 아니라 타 교우들의 성화를 돕는 일을 꾸준히 감당해 왔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때로는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많이 봤죠. 어려움과 궁핍에 처하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실망하고 좌절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체험한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디모데는 연단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속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적으로 이웃을 대하는 인격이 형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고 또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장성하는 그것은 단시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모두가 이해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또한 그렇습니다. 성화는 주님과의 상호협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상호협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완전히 성화에 대해 두 손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성화시켜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구원은 고린도 전서에서 불 속에서 건져낸 부끄러운 구원, us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받지요. 하지만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 없는 그런 구원이다. 디모데의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귀감이 됩니다. 젊은 성도, 사역자, 그리고 어쩌면 모태신앙. 하지만 당시 그와 같은 그런 어떤 격식을 차린 사람들과 달리 그는 연단되고 있었고요. 그의 안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형성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밖에서 이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쁘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인격이 연단되어 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서 성화되면서 성숙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커뮤니티가 되어갈 때 세상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진정하고 아름다운 인간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라는 이 한 사람에게서 본 성화되어가는 모습과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에서 보는 성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에게 빌립보서 2장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라는 한 젊은 사람의 그 모습 안에서 볼 수 있는 주 안에서의 모습, 얼마든지 나의 뜻과 다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에 대해 바울과 한마음이 된 그 디모데의 모습을 저희가 귀하게 받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일어섰을 때 교회에서 자신의 성화는 물론 타 성도들의 성화를 돕고 있었던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눈앞에서 그려보며 또 그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이 모든 과정이 짧은 기간 안에 저희가 지름길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너무도 귀하고 우리의 개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가 저희들이 시간과 공을 들여가면서 참으로 복음 중심적인 커뮤니티가 되어가고 또 그 아름답고 연단된 그 성품을 이루어가고 아름답고 연단된 인간 관계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